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의 편집장 에반 카레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0년 9월호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아네스테지올로지는 수술 후 저혈압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시작합니다. 수술 중 저혈압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 있지만 수술 후 저혈압에 대한 연구는 적었죠.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의 빅터 리엠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후 저혈압의 중증도와 지속기간의 증가가 심근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 관찰 코호트 연구에는 중증도 내지 고위험의 비심장 수술을 받은 60세 이상의 환자 1,7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후 처음 24시간 동안 혈력학 모니터링을 위해 검체를 자주 채취하여 기록했습니다. 저혈압의 정의로 평균 동맥압 기준치 50에서 75mm 머큐리 범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평균 동맥압 하에서 누적분, 지속시간, 면적 및 시간 가중 평균으로 저혈압을 특징지었습니다. 1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처음 3일 동안 최고 민감도 트로포닌 T 측정치가 리터당 50나노그램 이상으로 정의된 심근 손상이었습니다. 리엠 등은 60에서 75mm 머큐리의 평균 동맥압 기준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8%에서 48%까지 수술 후 저혈압이 발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된 모든 평균 동맥압 기준치 50에서 75mm 머큐리에 대해 심근 손상은 더 긴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후 저혈압이 흔하게 나타나며 심근 손상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임상시험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분 금식 기간과 마취 유도 후 저혈압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아병원의 알란 심파오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소아의 장기간 금식이 저혈압으로 발현되는 혈량 부족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2년 동안 필라델피아 소아병원에서 정규 수술을 받은 15,000명의 소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자들은 저혈압을 성별 및 연령별 기준값에 대한 평균보다 2표준 편차 미만 또는 약 2.5백분위수 미만의 수축기 혈압으로 정의했습니다. 심파오와 그 동료들은 소아의 약 5%가 마취 유도 중에 저혈압을 경험했으며 7%는 뒤이은 수술 준비 기간 동안 저혈압을 경험했다고 적었습니다.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공복으로 4시간 미만의 공복과 비교하여 수술 준비 중 저혈압 위험이 30% 증가되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한 금식은 저혈압 위험의 30%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마취 유도 중 저혈압은 특정 금식 기관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은 마취제에 대한 폐포 사강의 영향을 조사한 임상 연구입니다. 멜버른 대학의 필립 페이턴 교수와 호주, 유럽 및 미국의 다른 지역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4가지 흡입 마취제의 분압을 사용하여 계산한 폐포 사강 분율이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과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두 곳의 센터에서 52명의 심장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산화탄소와 동시에 할로탄, 아이소플루란, 세보플루란 및 데스플루란의 흡입, 1회 호흡, 동맥 및 혼합정맥 분압을 측정했습니다. 3구행 모델 이론으로부터 폐포 사강 분율을 계산하고 모든 가스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폐포 사강 분율은 이산화탄소보다 할로탄, 아이소플루란, 세포플루란 및 데스플루란에서 더 컸습니다. 또한 폐포 사강 분율은 마취 혈액 가스 분배 개수와 선형적 관련이 있으며 마취제의 혈액 용해도가 낮을수록 커져서 데스플루란의 경우가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호흡회로에서 마우스피스 수준에서 이루어진 마취 가스 흡수 속도 측정 방법의 신뢰성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가스 교환이 복잡해서 간단한 가스 교환 모델로는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교육 도구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생리학적 모델이나 연구 목적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마취제가 암의 예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위스 쥐리 대학의 프레데릭 오바기미안 교수와 바젤 대학의 동료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세보플루란을 투여받은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보다 수술 후 순환 종양 세포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저자들은 스위스 소재 두 곳의 센터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는 환자 210명에 대해 병행군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들은 세보플루란 또는 프로포폴 마취제 투여에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1차 평가 지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순환 종양 세포 수였으며 수술 후 0시간, 48시간, 72시간에 평가되었습니다. 오바기미안 교수들은 수술 후 어느 시간에서든 세보플루란 또는 프로포폴 투여 환자 간 순환 종양 세포 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취 종류는 1차 평가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경 발달 시기 중 마취제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 기능의 변화를 탐구하는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그레고리 위락 교수와 그 동료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이동 행태를 관찰하여 마취제가 신경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자들은 주요 신경 발달 단계인 L1 유충기 중에 3시간 동안 예쁜 꼬마 선충을 8% 아이소플루란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초기 및 후기 성체기의 이동 행태를 관찰했습니다. 위락 등은 운동명령 사회신경 내에서 자발적인 신경 활성을 관찰하기 위해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 및 칼슘 민감성 라이트 시트 형광 현미경을 사용했습니다. 저자들은 아이소플루란에 노출된 예쁜 꼬마 선충에서 자발적으로 후진 운동을 하는 행태가 감소하며 이러한 행태가 평생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명령 사회신경 중에서 예쁜 꼬마 선충의 후진 운동과 관련이 있는 AVA 신경에서 아이소플루란에 노출된 후 신경 활성 역학이 변하였습니다. 신경 활성 간에 AVA 신경의 전이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취제에 의한 이러한 영향은 동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위락 등은 예쁜 꼬마 선충을 L1 유충기 동안 아이소플루란에 3시간 동안 노출시키면 자발적인 후진 운동의 행태가 평생에 걸쳐 감소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후진 운동을 중재하는 운동명령 사회신경의 신경 활성 역학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가능한 유전학적 기전으로는 DAF16 유전자의 결손 또는 라파마이신의 표정 물질의 비활성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스트레스 반응 경로의 지속적인 병적 활성과 일치합니다. 다음 연구는 약물 발견 실험에 대해 설명입니다. 그 대상은 진통 및 소양작용을 갖는 선택적 억제제에 대한 전향적 표적인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 NAV1.7이었습니다. 듀크 대학의 샤라 찬드라 교수와 그 동료들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NAV1.7 억제제 특성을 갖는 새로운 후보 화합물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접근법을 통해 생체 외에서 나트륨 전류를 억제하고 마우스에서 진통 및 소양 효과를 갖는 새로운 화합물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산출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150만 개의 가상 구조 기반 유사성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샨드라 등은 도메인 4에 NAV1.7 전압 센서의 분자 컴퓨터 도킹을 실시하고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후보 분자의 나트륨 전류 억제를 시험하기 위해 NAV1.7 발현 인간 배아 신장 293 세포 및 마우스와 인간 후근 신경절 신경세포에서 패치 클램프 실험을 실시하고 네 가지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선택된 화합물의 생체 내 활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포르말린 유발 염증성 통증, 파클리탁셀 유발 신경병증성 통증, 히스타민 유발 가려움증 및 만성 가려움증에 대한 마우스 림프종 모델이었습니다. 가상 스크리닝 후 생체 외에서의 실험적 평가를 위해 9개의 화합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중 4개 화합물이 NAV1.7 발현 인간 배아 신장 293세포에서 나트륨 전류를 29% 이상 억제했습니다. 한 가지 화합물은 0.7마이크로미터의 50% 억제 농도로 나트륨 전류를 80% 감소시켰지만 실험적으로 발현된 다른 나트륨 통로, 특히 NAV1.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샨드라 등은 전기 생리학 및 행동 양리를 병합 사용하여 한 가지 화합물이 마우스에서 NAV1.7 통로, 통증 행위 및 가려움증에 대한 강력한 억제제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글은 마취과 의사를 위한 수술 전 재활에 대한 임상 집중 리뷰입니다. 몬트리올 맥길대학의 프란체스코 칼리 교수가 이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전 재활은 환자의 생리학적 예비력을 증가시켜 수술 전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술 및 회복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칼리 교수는 노인 및 고위험 환자의 대수술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수술 전 재활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전 재활은 위험 관리에서 위험 완화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다학제 팀이 임상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동반 질환을 양리학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와 관련된 위험 인자를 조정하여 생리적 예비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진단과 수술 사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에 수술 전 재활을 통합하는 경우 마취과 의사가 주술기 담당 의사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 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재활은 환자 중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곧 받게 될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므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고 회복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 재활은 근육 동화 자극과 운동 강도의 상승 작용을 통해 수술을 위한 근육 이화 작용을 조절하여 회복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수술 전 재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해야 할 평가 지표, 조직, 기술 및 비용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의 리뷰 논문에서는 수술실에서 자동화 의료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다룹니다. 시카고 대학의 케이스 러스킨 교수가 주도하여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동화 의료기술은 일반적인 마취 진료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동화 기술은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유해한 결과와 인지 오류가 있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임상 진료에 사용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항공 및 원자력 등의 산업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는 자동화 편향, 역량 손실 및 시스템 장애 등이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의사가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제에는 감시,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수동 기술 유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인간 수행 원칙을 사용하여 장비의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발생 가능한 시스템 장애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교육자료 개발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인간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로 자동화 의료기기가 의사와 교류하는 방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의료 전문가는 자동화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러스킨과 공동 저자들은 전문학회에서 훈련 및 시행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많은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아네스테지올로지 9월호에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0월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와 저널이 여러분의 지식을 심화하고 임상 진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